로마서 6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예수님의 부활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으셨다 하는 것은 충분히 납득하면서도 나 때문에 살아나셨다 그렇게 얘기하면 조금 그 죽으심에 대한 이해보다는 좀 갸우뚱하는 모습을 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사역이 죽으심에 우리가 더 무게를 두고 있고 관심을 두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에 관심을 더 두고 있다는 건 무슨 뜻이냐 하면 우리 죄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죽으셨다. 이렇게는 누구나 수긍을 하고 납득을 하는데 살아나신 것은 이제 그 사역을 마치시고 사망 권세 아래 있을 수 없는 하나님이시니까 부활하셨다. 이쯤으로 혹 오해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요즘 와서 이런 식의 표현들이 생기고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합니다. 이게 좀 난감하거든요. 왜 난감하냐면 예수님의 생신을 축하합니다 하고는 안 그러죠. 예수님의 생신을 축하하는 건 그건 신성모독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가 인간들이 그 생일을 축하하는 것은 없던 존재가 생명을 얻어서 생겨났다 하는 의미에서 축하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은 순환을 당하러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의 오심을 감사해야 되는 것이지 그의 탄생을 축하했다간 그건 곤란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의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우리의 구원과 결부시켜서 충분히 납득하면서도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와 연결되어 있는 것은 많이들 놓칩니다. 그 이유는 거듭 반복하지만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죄사함이라는 그 측면에서 너무 집중하기 때문입니다. 그건 전혀 잘못된 것은 아닌데 균형상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로마서 6장 1절을 보시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이 질문이 왜 등장하느냐 하면 우리의 구원을 얘기할 때마다 이것이 은혜요? 값없이 받은 것이라. 이렇게 우리 다 잘 알고 믿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게 없다 하는데 이제 그 강조점이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것도 우리와 의논하시지 않았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오셨고 우리가 아무것도 한 일 없이 주께서 이미 십자가에 죽으사 우리 죄를 구속하셨으니까 은혜죠. 처음부터 끝까지. 그러고 나니까 그 구원을 얻은 성도가 된 이후에도 그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이 조금 이 구속 사역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잘 모르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저 예수를 믿는 자 됐으니까 신앙, 윤리, 도덕 차원의 실천이 있어야 된다 라고 이해를 하고 있지,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와 부활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는 잘 모르는 듯해 보입니다. 이 답이 이렇게 나옵니다. 6장 2절.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구원 일변도로, 속죄 일변도로 보면 이것이 구원함을 얻었는데 어떻게 죄를 또 짓겠느냐, 경건하게 살아야지, 이렇게 물론 이해를 합니다. 그것이 잘못됐다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잘못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6장의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둘 다 우리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나의 죽음이요, 예수님의 부활은 나의 부활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죽음과 부활은 죄로 인하여 죽었다가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은 자로 다시 산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나갑니다. 어떤 의미로 더 나가냐면 10절, 6장 10절, 그가 죽으시면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시면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죄에 대하여 죽고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산다라는 표현인데 이것이 무엇이냐 하는 거죠. 이것이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것이 이제 죄인의 자리에서 벗어났고 하나님 안에 속한 자로서 이제 죄를 지면 안 되는 자다라는 식으로 이해하는 것은 극히 부분적인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에 갑시다. 323페이지 골로새서 1장 13절, 여기 아예 표시를 해놓으십시오. 꼭 기억해야 될 구절입니다. 그가, 여기서 그는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입니다. 그러니까 죄사함이라는 것은 죄인된 자리에서 구원받은 자리로 오는 신분의 변화, 신분의 구원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역의 변화를 얘기합니다. 통치가 다릅니다. 죄가 다스리는 나라로부터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로 옮겨온 것을 구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로마서 6장에서 얘기할 때 우리와 합하여 죽었다, 우리와 합하여 살아나셨다라고 얘기함으로써 그것이 우리를 위한 죽으심이요 부활이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죽으시는데 여기서 구원하기 위해 죽는다는 게 어떤 뜻이냐 하면 그의 죽으심으로써 우리의 죄값을 치렀다,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그것보다 말하자면 한 영역에서 다른 영역으로 이렇게 전환하는, 이사가는 개념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사건을 보면 그 출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어떻게 빠져나오느냐 하면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바로를 눌러 손을 놓을 수밖에 없게 진행됐습니다만은 의미상으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애굽과 약속의 땅 가나안 사이에는 홍해가 가로놓여 있습니다. 둘은 서로 왕래할 수 없는 격리된, 분명하게 분리된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가나안을 갈 수가 없고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올 수가 없습니다. 홍해 때문에, 홍해를 건널 수 있는 사람은 없으니까. 여기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홍해를 건너게 하심으로 거기에 개념은 성경이 설명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넘어왔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이 넘어옴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애굽에 종되었던 이스라엘은 홍해에서 다 죽었다는 개념입니다. 다 죽어서 바다를 건널 수 있는 사람은 없으니까 이 바로는 그의 노예들인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놓아줄 수밖에 없냐면 죽어서 없어져서 바로의 통치권이 그들에게 해당이 안 되게 되는 겁니다. 로마서 7장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7장 1절.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이 말 알겠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어떻게 자유를 얻느냐, 여러분. 죽어서 없어짐으로써 애굽의 소유물로부터 해방이 됩니다. 그러면 가나안에 들어간 자들은 누구냐? 홍해를 지금 역사적으로 말하자면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너온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애굽에서부터 온 자들이 아니라 홍해에서 나온 자들인 거예요. 새로 생긴 존재라고요. 새로 생겼기 때문에 그들은 아직 누구의 밑에 들어가 있지 않아서 자유인이라고요. 그들을 누가 새로 만들었죠? 하나님이 만들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을 세우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이 그겁니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온 인류를 대표 원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류의 시조인 아담이 범죄함으로 그가 죄인이라는 신분이 되어 그의 후손이 다 죄인으로 태어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인류를 대표하여 마지막 아담이 되셔서 온 인류를 대표하여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인류는 죽어 없어지는 겁니다. 죄인이었던 인류가 소멸돼서 없어졌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두 번째 아담이 되십니다. 새로운 인류의 시조가 되어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조상이 되시는 겁니다. 이게 부활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논할 때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하는 건 우리는 흑암의 권세로부터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온 자들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로마서 6장이 얘기했던 1절의 질문을 다시 해보죠.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이 문제가 왜 등장했다고요? 은혜로 구원을 받아서 내가 할 게 없는데 나보고 뭘 하라 그러느냐? 무슨 문제가 있으면 나한테 필요한 것이 있으면 은혜로 주시면 되지 않느냐? 이게 이제 말하자면 어리석은 뻔뻔스러운 무책임한 핑계가 될 수도 있고 또는 은혜 일변도가 돼가지고 뭘 해야 되는지 모르는 자신의 문제가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전부인 것으로 해석하는 자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답답한 질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답이 뭐라고요?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살리오? 우리는 죄인의 나라에 살지 않고 죄가 다스리는 나라에 살지 않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에 왔으니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거기서 집 짓고 애 낳고 잘 먹고 잘 살아야죠.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신앙생활은 그겁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에서 그의 통치권을 받는 자로서의 행복한 존재와 풍성하고 충만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말하자면 그렇습니다. 누굴 데리러 가는 것보다 우선해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자들이 거룩함과 감격스러움과 부요함과 자랑스러움들로 채워져야 합니다. 우리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삶의 조건과 환경 속에 있습니다. 그게 다른 겁니다. 저들의 됨됨이와 우리의 됨됨이가 다르고 저들의 사회생활과 우리 사회생활이 다릅니다. 종교화하는 형태적인 싸움이 아니고 명분적인 싸움이 아니고 내용적인 싸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에베소서 4장에서는 이렇게 비교하고 있습니다. 313페이지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17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한다 그럽니다. 이것들을 여러분 절대 윤리도덕적으로 읽으시면 안 됩니다. 이건 전부 하나님 없는 자들의 삶의 허망함입니다. 그리고 방탕함입니다. 허망하다는 건 내용이 없는 것입니다. 목표를 세울 수 없는 자들이요. 기준도 진리도 없는 자들의 어쩔 줄 모르는 삶을 말하는 것이요. 방탕하다는 것은 그냥 시간을 소진할 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없는 삶입니다. 하나님만이 진리와 생명의 근거자이시고 그것이 허락되는 통치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이것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다원주의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다원주의란 말 그대로 절대 기준이 없는 모든 인간의 삶과 보다 고급한 내용들을 하나로 묶을 수 없어서 상대화하고 파편화시킨 사회입니다. 그것을 세상은 포기했습니다. 모든 삶을, 모든 생각을 진리와 절대를 규명하거나 그것을 제시하는 일을 실패했다는 것을 자인하여 여기까지 온 사회가 다원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든 것은 상대화됐죠. 절대라는 말을 쓰지 못합니다. 여기는 진리라는 말이 없습니다. 부분 부분에 적용되는 실용적인, 그래서 실용적이라는 것도 굉장히 모호한 것입니다만은 실용적인 가치만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사회에 가장 그 각광을 받고 있는 가치는 열정입니다. 그 열정에 아무런 근거도, 내용도, 목표도, 이유도 없습니다. 그래서 열정을 불러일으키기만 하면 대접을 받는 사회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토록 무엇을 하든지 열정적입니다. 왜냐하면 아마 허망해서 그럴 것입니다. 그 야구 응원하는 동안, 축구 응원하는 동안 그 시간만은 자신의 공허함을, 인생의 그 황폐함을 잊을 수 있어서 아마 그러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 어느 시대보다 지금 뭐 삶이 더 분주하고 어떤 의미에서 다이내믹합니다. 여러분 그 TV 드라마나 영화나 보시면 참 뭐 영화도 잘 만들고 드라마도 잘 만드는데 내용 중에 쓸만한 건 개뿔도 없습니다. 그죠?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만들어서 무슨 뭐 거침없이 하이키 그놈의 다리를 내가 언젠가 가서 부러뜨려 놓을 작정입니다. 어따 대고 하이키 죽으려고. 그러나 그렇게밖에는 할 수 없는 것이 세상입니다. 하나님 없는 삶입니다. 이걸 뭐 우리끼리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이해 못하면 안 됩니다. 우리만이 뭘 갖고 있느냐 하면 그 이 뒤이어 나오는 말씀 속에 제시하는 바와 같이 20절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뭐와 대비되느냐 하면 21절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입니다. 우린 이 안에서 예수 안에서 뭘 발견하느냐 하면 진정한 가치를 배웁니다. 인간이 얼마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아 영광되고 복되고 진실한 존재인가를 확인합니다. 세상적인 가치로가 아니라 참된 영혼의 만족을 얻습니다. 세상에서는 그걸 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값을 쳐주는, 말하자면 뭐 부러워하는 그런 대중의 영웅들을 보십시오. 그가 혹 무슨 스포츠의 영웅일 수도 있고, 또는 뭐 정치가일 수도 있고, 또는 무슨 어떤 과학자일 수도 있고, 또는 무슨 뭐 여러 예술 분야의 영웅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사람들이 자기가 하는 일 하나 때문에 자기 인생과 존재를 홀딱 항복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만족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영혼의 만족은 무슨 야구를 잘한다든가 축구를 잘한다든가 음악을 잘한다는 것만으로는 다 채울 수가 없습니다. 그걸 잘하는 것은 물론 큰 자랑일 수 있지만 우리가 부러워하는 것, 노래를 잘한다, 잘생겼다, 건강하다, 그것만으로 어떤 개인도 그거 하나로 만족했다는 사람은 없습니다. 언제나 그가 예술 분야의 영웅이든, 그가 뭐 스포츠 분야의 영웅이든, 그가 혹은 과학계의 영웅이든, 지성계의 영웅이든, 그 모든 영웅들은 보면 진정한 영웅의 가치는 그가 인간이 무엇인가를 제대로 이해하여 그의 영혼에 충일함을 갖고 있을 때 비로소 자신이 가진 재능들을 올바로 쓸 수 있었다라는 고백으로 공통되게 모아집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자들이 지금 확인해야 되는 것은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허락한 구원이라는 것이 이 이 하나님이 그의 창조의 목적대로 우리를 진실되게 그 약속을 지키려 하시고 목적을 이루려 하사 죄인 되었던 우리를 예수 안에서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구원의 만족과 감격은 구원받은 것이 내용으로 뒤이어 거듭거듭 확인되고 감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죽을 자리에서 살았다가 문제가 아니라 그 죽음밖에 없었던 자리로부터 어떻게 영광과 영생의 자리로 불러냄을 받아 믿음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그의 부르신 구원의 진정한 충만의 자리로 어떻게 거듭거듭 우리를 항복시키고 채워가시느냐로 확인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역의 차이입니다. 그때는 죄가 다스리는 나라에 살았었고 지금 우리는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은혜와 사랑으로 다스리는 나라 안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물론 이 에베소서 4장 계속 보는 대로 21절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사람을 입으라 라는 권면을 받는데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지금도 쫓습니다. 다 그렇습니다. 구원함을 얻었으나 이 구습이 남아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우리의 신분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한 구원을 그걸 취소시키지 못합니다. 이 나라는 정죄가 없는 나라입니다. 이 나라는 법으로 다스리지 않고 은혜와 사랑으로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우리가 부끄러운 신자라는 것은 늘 확인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했다라고 고백해야 됩니다. 못났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저 나라로 간 것은 아닙니다. 죄가 우리를 다스리는 나라로 가지 않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신자 된 것을, 우리의 신앙 고백을 취소시키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라는 역사적 사건을 거슬러 올라가서 취소시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구속사역이 역사적 사건으로 이렇게 완료되어 있다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우리 신앙의 튼튼한 근거인지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허락하신 것들을 취소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예수님이 꼭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탄생하시지도 않았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물론 지셨어도 안 되고 부활하셨어도 안 됩니다. 이런 역사적인 사건을 뒤집을 수 없는 것 같이 하나님의 통치와 구원의 나라의 부름을 받은 우리들의 신자된 신분과 운명은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얘기하는 것 같이 우리는 유혹의 욕심을 따르는 구습을 아직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과 뭘 대비하느냐 하면 너희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라는 명령을 받는데 이것은 그러니까 윤리적인 싸움일 수도 있고 우리 신앙의 의지와 책임의 싸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할 때는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애를 써야 했고 노예된 그 신분으로서 원치 않는 일도 해야 됐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구원받은 이 나라는 하나님이 우리의 복과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허락한 자유와 은혜와 통치하심의 나라에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 하면 죄를 짓는다 안 짓는다는 싸움, 시험에 빠진다 안 빠진다 보다 적극적으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한 자유와 진리와 생명이 가지는 무한한 약속들을 누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부분을 이해하면 여러분들의 신앙은 진일보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하나님의 통치에서 끌어가고 취소시킬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로마서 8장에서 그것을 봅니다. 뭐라고 되어 있었죠? 그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이 말씀이 맞납니다.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주셨는데 무엇인들? 여기에 무엇인들이란 이제 구원함을 받아 우리가 사는 곳입니다. 구약적인 설명에 의하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다 내 것임. 나의 자랑과 영광으로 허락된 자유요, 영역이요.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복 주시는 통치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에게 묶여 있어 취소될 수 없는 신자들의 권리요, 신분입니다. 그럼 이걸 놓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가시면 에베소서 바로 앞이 갈라디아서입니다. 이 문제를 이렇게 또 소개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로 왔는가를 아셔야 됩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으십시오. 의지의 싸움이 아닙니다. 성령의 통치 아래에 있습니다. 성령의 통치 아래에 있다는 것이 가만히 있어도 성령께서 나를 조종하신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여기는 그런 나라입니다. 우리는 그 전에 어떤 나라에 있었습니까? 우리 마음대로 살던 나라에 있었습니다. 죄가 우리를 다스려서 내가 원하는 것이 모두 죄일 수밖에 없던 나라에 살고 있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성령 안에서 우리를 다스리고 무한하게 허락하신 영광과 생명과 진리의 나라에 있습니다. 이걸 누리고 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붙이느냐 하면 이 약속들이 왜 우리에게 책임이고 권리고 그리고 가능하냐 하는 것을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입니다. 누구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았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다스리던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물론 우리는 아직도 죄의 습관에 붙잡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단지 의지의 싸움에 불과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가져온 취소할 수 없고 변개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작정 아래서 우리가 이제 그의 통치 아래 들어온 우리의 구원을 영역적으로 통치로서 구별하여 이해하기 시작하면 여러분들은 다만 죄를 짓는다 만다라는 싸움에 집착하지 마시고 실수하는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걸 자꾸 씻어내는 일만 하지 마시고 한 가지 실패했으니까 두 가지 실패했으니까 나머지는 자꾸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으로 여러분의 삶을 신자답게 영위하셔서 어떻게 사랑과 희락과 화평을 가지라고요. 여러분이 만일 여러분이 어떤 일에 신앙적으로 신앙윤리적으로 실패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따뜻한 마음을 가지셔서 비슷한 잘못한 사람을 따뜻하게 쳐다보시면 그거 다 반가이 됩니다. 아, 이런 땐 이 일본 말이 가장 확실해서 그래. 뭐 면책이 된다 그런 의미는 아닌데 우리는 하나를 실패함으로써 전부를 실패하기 때문에 이 예를 듭니다. 우리가 이 나라에 와 있는 것 자체를 불신하게 됩니다. 나한테 다 달려버립니다. 내 의지의 싸움으로 다 달려버립니다. 하나를 실패하면 자폭하게 만듭니다. 그러지 말라는 거죠. 하나 성공하고 전체를 망가뜨리는 사람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뭘 하나 잘하면 그러면 댕댕거리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구절이 필요해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 이하가. 왜? 네가 잘했다고 생각하는 데서 무슨 열매가 나오는가 보고 네가 못했다고 생각한 데서도 무슨 열매가 나올 수 있는가 봐라 이거예요. 성령의 열매가 나오세요. 온유하고 겸손하세요. 네? 그런 것들이 나오면 여러분은 성령을 쫓고 있는 겁니다. 이 나라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 통치가 허락되는 나라고 그것이 우리의 자랑인 나라입니다. 옳은 말, 바른 말 한답시고 싸우지 마십시오. 눈에 힘 주지 마십시오. 그렇다면 육체를 쫓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 나라에서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갖는, 그래서 우리에게 허락된 구원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어떤 구원을 받았는가를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못날 수는 있지만 취소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여러분의 삶을 어디로 바쳐야 된다? 하나님의 통치에 바쳐야 된다. 잘했다 잘못했다에 집착하지 마시고 보다 넓게 여러분의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씩 둘씩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는 신앙의 승리를 이루어 나가 보십시오. 무궁무진한 은혜 아래 기적 아래 있는 삶을 확인하게 되시고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되시고 여러분의 믿음에 힘이 붙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사실인 것처럼 그 통치 아래 사는 모든 성도들의 신앙 고백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약속들입니다. 이 신자의 승리가 여러분들의 것이라는 것 잊지 않으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에 귀한 약속과 우리를 불러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우리의 신자된 삶의 특권과 자랑을 확인했습니다. 예수 안에서 이제 우리는 성령의 통치를 받으며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야 하는 하나님의 귀한 약속받은 백성들입니다. 의와 진리의 새 생명의 나라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몸과 마음과 인생을 바치게 하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한 구원이 가지는 진정한 승리들을 우리의 삶에서 누리고 펼치고 자랑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